어른들은 잊어버린 세상의 지혜.
우리 아이가 알려줬어요. 어른들은 잊어버린 세상의 지혜, 우리 아이가 알려줬어요. 시즌 2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나요? 저는 유민이와 퐁퐁이의 아빠 안승준입니다. 오늘은 며칠 동안의 비가 그치고 날씨가 무척 좋았습니다. 아, 정말로 한국의 가을 날씨는 언제나 뭐랄까 현실의 고통을 줄여주는 역할을 할 정도로 좋은 것 같아요. 뭐랄까 아 살만하다 그래도 세상은 어쨌든 살만한 거 아닐까? 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 만큼 정말 푸르고 깨끗한 하늘을 오랜만에 만날 수 있었습니다. 오늘이요. 예전에 외국 친구들이 한국에 언제 놀러가면 제일 좋아? 라고 물어봤을 때 아, 9월 첫째 주에 오면 후회 없을 거야 라고 대답을 해준 적이 있고 또 실제로 그래서 친구들이 9월 첫째 주에 온 적이 있어요. 정말 좋아했었어요. 그 세상 어느 곳의 날씨와 비교해도 그 친구들은 이제 스위스랑 프랑스에서 온 친구들이었는데 세상 어느 곳과 비교해도 정말 한국의 가을 날씨 9월 첫째 주, 둘째 주 이 정도의 날씨는 참 좋은 것 같아요. 물론 앞으로도 또 예쁜 날들이 또 기다리고 있겠죠. 단풍이라든가 정말 선선하고 시원한 가을의 날씨들을 기대하게 됩니다. 지난주에는 말씀드렸듯이 홍나리 작가의 전시회가 오픈을 해서 저도 일산 주협 어린이 도서관에 다녀왔습니다. 가족들과 함께요. 일산을 다닐 때마다 느끼는 건데 참 좋은 동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뭔가 물론 또 아파트 숲이 있는 반면에 아파트 숲이 아닌 곳들은 굉장히 또 이국적인 느낌이 나더라고요. 뭐 이국적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주관적인 단어이긴 합니다만은 스카이라인이 낮은 주택가 같은 경우는 날씨 그때도 날씨가 좋았거든요. 지난주 토요일 그때도 또 굉장히 살만하다. 세상은 일산은 이런 생각을 하면서 가족들과 함께 보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일이 또 하나 있었죠. 지난주에 애청자이신 보이미술의 김예원 씨께서 미술학원으로 저희 아이들을 초대해 주셔서 드디어 유민이와 김루아 작가님이 조우를 하게 됐어요. 지난주 토요일의 일인데요. 기억하시죠 여러분? 시즌 1에서 팝팔 친구를 맺은 김루아 작가와 안유민. 유민이가 이제 방송에 출연했던 것을 엄마와 같이 들었던 김루아 작가님께서 음성편지를 보내주셨었고 또 그것에 화답을 하는 유민이의 음성편지도 있었는데 사실 그 뒤로도 두 친구들은 몇 번의 편지들을 교환했었습니다. 영상편지들을 교환을 했었어요. 휴방 기간 동안이라 소개를 해드리지 못했는데 오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친구들에게 허락을 맡았고요. 지난주에 조우하기 전까지 어떠한 이야기들을 나눴었는지 한번 같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민아, 사슴벌레 잡은 거 축하해. 새 구출한 이야기 들었어. 정말 멋지더라. 나는 이걸 샀어. 봐봐. 칩을 먹고 있는 도마뱀. 귀엽지? 아, 난 이걸 너한테 기꺼이 빌려줄 수 있는데 코로나 4단 거라서 너무 슬퍼. 보고 싶다. 건강하게 잘 지내. 안녕. 사랑해.
루아야, 그 얘기 정말 감동적이었어. 나 축하해줘서 고마워. 나도 너랑 꼭 만나고 싶어. 그리고 내가 곤충이랑 메뚜기 같은 거 잘 잡아서 나에게 관찰해주고 새 고추랑 동영상도 해줄게. 루아야, 이야기는 여기까지 할게. 사랑해. 내 꿀.
마지막에 풍풍이가 내 거야 라고 옆에서 뭐에 대한 내 거야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자기도 참여하고 싶다라는 표현이겠죠. 뭐든지 재밌어 보이면 무조건 와서 내 건데? 라고. 저 때는 내 거야인데 요즘엔 조금 유하게 말하는 편이에요. 아빠 왜? 이건 내 건데? 뭐 이런 식으로. 하늘에 무지개가 떴어도 와 무지개다 그러면 무지개가 잘 모를 때에도 무지개? 내 건데? 라고 이렇게 하는 그런 습관이 있는 풍풍이의 마지막 멘트였고요. 아 근데 루아의 그 기꺼이 빌려줄 수 있어 라는 말도 참 예쁘고 코로나 4단계를 언급할 때 그 사실 이게 동영상이거든요. 근데 그때 표정을 보면은 아 정말 이 세상이 아이들에게 어떠한 두려움을 주고 있는지 혹은 아쉬움을 주고 있는지가 정말 느껴지는 그런 아쉬운 표정을 볼 수 있었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팟캐스트를 통해서 혹은 이메일을 통해서 우정을 나누던 둘이 드디어 지난주 토요일에 만났고요. 사실 이제 만나는 순간을 좀 기록하고 싶었는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미술학원에 이렇게 초대를 받아서 수업을 듣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카메라를 들이댈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만나고 나서 좀 친해지고 놀 때쯤에 영상도 찍고 그리고 마지막에 헤어질 때 찍은 영상이 있거든요. 마지막에 서로 이제 헤어지기 전에 나눈 얘기들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영상들은 아이들과 보호자의 동의하에 촬영하였고 공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루아를 직접 만났는데 어때요 기분이?
기분이 좋아요. 루아랑 같이 만들고 있어요.
원래 오늘 곤충은 못 잡았는데 아쉽진 않아요?
네, 아쉽진 않고요.
그럼 오늘 주로 뭘 하고 놀았나요?
포켓몬 놀이를 하고요. 네, 뭐냐. 재밌는 물놀이도 하고 재밌어!
언제 또 만나지, 루아야?
네, 이렇게 생전 처음 보는 아이들은 정말 오랫동안 알고 지낸 사이처럼 금방 친해졌고 신나게 놀다가 헤어졌습니다. 헤어질 때도 쿨하게 매일매일 볼 친구인 양 내일 또 만나자는 인사를 하면서 헤어졌고요. 정말 아이들에게 좋은 추억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뭐랄까 일단 만난 적이 없는 친구와 서신을 주고받고 이제 서신이라기보다 요즘은 동영상이지만 그것을 먼저 하면서 멀리 떨어져서 만나지 못하는 그 어떤 설정 드라마틱한 상황 자체가 유민이에게는 굉장히 좀 새롭게 다가왔던 것 같아요. 그 애틋함을 굉장히 즐기는 느낌이었고요. 그리고 그것이 정말 친구라는 거의 본질인 것처럼 친구란 원래 이렇게 애틋한 거지 혹은 친구란 꼭 만나서 오랫동안 놀지 않아도 이렇게 서로의 마음을 아끼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거지 라는 듯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아이들은 행동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참 신기하면서도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예뻤습니다. 둘 다 그런 마음들이요. 사람이 사람을 좋아하는 마음, 친구가 되는 마음, 방법들은 정말 수억 가지가 있겠죠. 어른들이 정해놓은 어떠한 분류와 상관없이 그저 어떠한 경우에라도 친구가 될 수 있는 아이들을 보면서 많이 배웠습니다. 풍풍이도 덩달아서 같이 오빠랑 잘 놀고 안타깝게도 이제 루아의 동생 다나는 그날 오지 못해서 같이 놀지 못해서 좀 아쉽지만 또 언젠가 기회가 있겠죠. 저희를 초대해 주신 보이미술의 김예원 씨께서도 그날의 후기를 메일로 보내주셨어요. 굉장히 감사하게도 장문의 편지에 수많은 칭찬과 과찬이 난무하는 그런 글을 보내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그 저 개인적으로는 정말 프린트를 해서 벽에다 걸어놓고 싶을 만큼 좋은 말들을 많이 써주셨는데 그것을 이제 제 입으로 방송에서 굳이 읽을 필요가 있는가라는 점은 또 다른 문제인 것 같더라고요. 저는 어쨌든 굉장히 담백한 방송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몇 가지만 이제 어쨌든 중요한 부분을 추려서 소개를 해드리자면 맞아요. 그 유민이가 그 미술학원에 들어서면서 했던 얘기를 정확하게 기록을 해주셨는데 정말 그날의 설렘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고요. 유민이 풍풍이와 함께한 그 시간 동안 느낀 행복은 제 어휘력으로는 표현이 어렵습니다. 꿈에 그리던 유민이가 제 공간에 들어서며 낭랑한 목소리로 루아야 안녕 정말 오랫동안 만나고 싶었어 라고 말하는데 동화책이 살아 움직이는 것 같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말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유민이가 들어가면서 아마 본인도 좀 오랫동안 기대를 했기 때문에 마음속으로 준비를 했던 걸까요? 정말 오랫동안 만나고 싶었어 라고 이렇게 풀 문장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풍풍이는 말하는 인형 같았고요. 루아와 유민이는 서로가 왼손잡이인 것을 발견하더니 짧은 시간에 많은 것들을 공유하며 우리 왜 이렇게 많이 닮았지? 하는데 그게 또 그렇게 마음이 좋더라고요. 그 순간 저는 안승준님과 사돈을 맺는 미래까지 다녀왔습니다. 그렇죠. 이런 종류의 흐뭇함을 어른들은 견디지 못하고 꼭 사돈이라는 결론을 어떤 사랑의 끝판왕을 결론을 내리곤 하죠. 어른들은 흐뭇함에 어떤 결말이 있어야 됩니다. 그 마음을 예, 충분히 이해합니다. 유민이는 아무런 고민 없이 제가 준비한 재료들로 좋아하는 곤충을 척척 표현하더라고요. 그 멋진 작품은 제가 액자로 만들 거예요. 네, 그 보이미술에서 하는 수업 중에 꼴라주가 있었는데 제가 자세히 지켜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정말로 곧바로 자기가 좋아하는 곤충을 만들어서 하나의 작품을 만들었더라고요. 이 이미지는 제가 우아알 인스타 계정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자랑을 좀 해야겠어요. 수업을 마치고 짧게 홍나리 작가님과 인사를 나눴을 때 어른에게서 보기 어려운 너무나 맑고 빛나는 눈빛에 놀랐어요. 그리고 저의 제안을 재미있어 하시는 모습을 보고 그제서야 마음이 놓이면서 마음껏 기뻤습니다. 가로 열고 역시 미술인 하이파이브 손바닥 한짝 보네요. 가로 닫고 네. 어쨌든 거기 모였던 세 명의 양육자들은 다 미대 출신이긴 하네요. 처음에 이제 그 즉흥적으로 제안을 해주셨고 저희도 곧바로 그거를 오케이 한 그 부분을 어떤 미대생의 특성으로 분류를 해주셨는데 제가 요파시에서는 그런 말을 자주 하긴 합니다만은 글쎄요 그 아이들이 이렇게 같이 놀면 좋겠다라는 마음 즉흥적인 어떠한 제안들이나 이런 행동들은 사실 양육자들이라면 대부분 아이들 생각하면은 그게 좋잖아요. 그리고 뭐랄까 같이 잘만 놀면 왠지 내가 편할 것 같고 그런 마음에서 대부분 글쎄요 또 뭐 그런 것도 성격 따라 다르긴 하겠습니다만 예. 저희는 되게 같이 잘 놀 것 같다라는 생각에 제안을 되게 감사히 받아들인 거기도 하거든요. 그리고는 이제 계속해서 어떤 오해와 과찬, 그러니까 오해에서 비롯된 과찬들 저희가 굉장히 뭐랄까 사려깊게 행동한 것처럼 오해를 하고 계시는데 그래서 의도를 뭐랄까 굉장히 폄하의 반대말이 뭐죠? 굉장히 이렇게 부풀려서 생각하시는데 저희는 사실 굉장히 아무런 생각 없이 와 동네가 참 이쁘다 굉장히 좋다 이런 생각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고 김예원 씨께서 많이 아이들께 수업도 해주시고 하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셨죠. 다시 한번 저희도 감사드리고요. 많은 칭찬 글들은 여기서 저의 마음속에만 담아두도록 하겠습니다. 아, 참 그리고 작업실 이웃에 지향사가 있어요. 여기 대표님은 저희 학교 선배 친구분이신 걸 알게 돼서 친해져가지고 자주 왕래하고 있거든요. 이번 주에 지향사 대표님을 뵐 일이 있었는데 제가 꿈같은 일이라 쓰고 안성주님을 태그한 SNS를 보시고는 승준 오빠 만났어요? 하시네요. 크크크크 스몰 월드 두 분 미술학원 같이 다니셨대요. 대표님도 우아할 듣고 계시대요. 그날 작업실 오신 거 알았으면 건너오셨을 거라고 아쉬워하셔서 제가 다 아쉬웠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더 와주세요 라고 해 주셨는데 그러게요. 제가 미술학원 친구라는 말과 지향사라는 두 키워드를 통해서 곧바로 추측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분 중에 지향사라는 브랜드를 할 사람은 한 명밖에 없죠. 그 이름을 갖고 계신 분. 근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분께서는 목공예를 전공하셨던 걸로 기억하는데 저랑 이제 제가 재수할 때 그분은 현역이셨고 같이 미술학원을 다니면서 동고동락을 했죠. 맞아요. 아 반갑네요. 정말 잘 지내고 있는지. 입시 기간 동안 굉장히 친했던 친구인데 이렇게 소식을 듣게 되니까 반갑네요. 그래서 제가 지향사의 어떤 그 인스타 계정도 들어가 봤는데 정말 멋진 작업들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보통 그러니까 다양한 종류의 직업군들을 위한 작업복을 만들고 계시더라고요. 수제로 본인이 직접 디자인을 하셔서요. 이렇게 오랜 인연을 만난 게 기뻐서 여러분들에게도 한번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그 미술을 하는 사람들은 대학 때 친구도 친구지만 그 미술 학원 때 친구들이 참 기억에 많이 남는 것 같아요. 막 교류를 많이 하지는 못하죠. 뭐 학교도 다 다르게 가고 또 방향도 많이 달라지긴 하니까. 근데 기억 속에서 추억 속에서는 항상 뚜렷이 살아있는 친구들인 것 같아요. 미술학원 때 친구들이. 그 시기가 워낙 정말 두려움과 싸우고 뭐랄까 본인은 분명히 확신에 차서 굉장히 일찍 진로를 선택한 상황인데 또 지금 생각해보면 굉장히 어린 시기니까 굉장히 확신에 찬 풋내기들 굉장히 자의식이 가득 찬 풋내기들이 모여서 막 그림을 뽐내는 시기잖아요. 네, 그랬던 시기가 참 오랜만에 생각이 나더라고요. 다들 잘 지내는지 모르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대한 얘기였고요. 지난주에 다나가 없었기 때문에 아쉬운 마음에 예전에 김예원 씨가 보내주셨던 둘째 다나에 대한 사연을 지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둘째 다나의 사연이에요. 아직 이 아이를 배우는 중이라 할 말이 없기도 했고 아이와 저의 성격상 루아와의 일상처럼 알콩달콩한 사건이 없어요. 그 이 표현에 동감을 합니다. 배워가고 있죠. 우리도 양육자도 이 사람에 대해서 배워가는 중이기 때문에 뭐랄까 쉽게 친한 척을 해서 사연을 쓸 수 없는 경우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저도 풍풍이에 대한 그리고 저와 이제 아내의 풍풍이에 대한 마음도 비슷할 때가 있거든요. 조금 더 경건한 마음으로 바라보게 되고 첫째 유민이는 훨씬 더 친구 같은 마음이기도 하고요. 대단한 주장으로 나머지 가족 3명의 정신을 쏙 빼놓기도 하고 정말 이런 부분 비슷합니다. 엄청난 애교로 녹여버리기도 하는 이것도 비슷하네요. 상식 밖의 영역에 살고 있지만 너무너무 귀여운 아이예요. 지금까지 겪은 바로는 그렇습니다. 학기 초에 어린이집 선생님께 전달받은 아이의 생활은 제가 겪어보지 못한 친사회적 바른 생활이었는데 최근 들어 이중 생활을 그만두었나 보더라고요. 선생님께서도 다나가 단체활동에 비협조적이라는 의견을 귀엽게 포장해서 전달해 주시고 아이도 선생님께 혼났다는 이야기를 종종 하기 시작했어요. 그렇죠. 어린이집 선생님들 굉장히 다정하게 표현을 해 주시죠. 단체생활에 비협조적이면 누구누구는 혼자 있는 걸 훨씬 좋아하는 것 같아요 라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좋은 쪽으로 많이 부각을 해서 설명을 해 주시죠. 양육자분들이 잘 캐치해야 하는데 김재현 씨는 어쨌든 굉장히 동감을 하시나 봅니다. 선생님의 의견에. 어느 날 하원하는 길에 다나가 벤치에 잠깐 앉자고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엄마 나 오늘도 또 혼났어. 속상해. 하면서 눈시울을 붉히네요. 그동안은 그랬어 속상했겠다 정도로 공감해주고 대화가 끝이 났었는데 아이가 눈까지 붉히니 제가 좀 놀랐던 것 같아요. 아니 우리 다나를 속상하게 하시다니 엄마가 선생님을 좀 만나야겠네. 이렇게 말하면 엄마가 내 편이구나 안심해도 되겠다 하고 느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이가 차분히 저를 보더니 아니야 엄마 아무 말도 하지 마 하는 거예요. 내 선생님이야. 그러면서 이어지는 이야기가 본인이 잘못을 하긴 했다며 친구들과 다 같이 바깥놀이 나가는 시간에 운동화를 신어야 하는데 가르고 이 아이가 아침마다 요상한 신발을 골라 신는 통에 바깥놀이용 운동화가 어린이집에 보관되어 있어요. 가로닫고 그날 신고간 부츠를 신고 나가겠다고 했나 봐요. 그렇죠. 저희 집 풍풍이도 신발을 고르느라고 아침마다 정말 딱 다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을 때 아니야. 이 신발 아니야 라고 하면 뭐랄까 화도 안 날 때가 있고 막 진짜 제가 쪼르고 싶은 아 왜? 막 이렇게 쪼르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죠. 정말 꽁트에서 막 그 무너지듯이 사람이 이렇게 휙 하고 무너지는 그런 제스처를 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퐁퐁이도 신발 정말 말도 안 되는 신발을 고르기도 하고 언니 거를 고르기도 하고 엄마 거를 고르기도 하고 근데 또 그냥 해서 아니야 라고 하면은 넘어갈 줄 알았는데 굉장히 또 단호하더라고요. 제가 얼마 전에 그 에세이에서도 그 연재하는 글에서도 썼었는데 네이트판에 그 어떤 카테고리인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유명한 글 있잖아요. 뭐 아이 낳기 전에는 아이들 옷을 막 입히는 그러니까 이상하게 입히는 부모들이 이해가 안 됐어요. 어떨 때는 아동 학대처럼 느껴지기도 했고요. 이런 근데 그 부모가 바로 저였네요 이러면서 4살 된 아이가 외할머니 생신 잔치에 가는데 래시가드 꼭 입고 가야겠다고 고집을 피워서 결국 고집 꺾지 못하고 그 단체 사진에 아이가 래시가드를 입고 있다 뭐 이러면서 하소연을 하는 글에 이제 댓글들이 뭐 어마어마하죠. 뭐 해외여행 갈 때마다 태권도 도복을 입고 간다고 때를 써서 그런 아이부터 한겨울에 그 래시가드랑 크록스는 뭐 아주 흔한 일이더라고요. 특히 신발이 그렇게 아이들 이렇게 뭔가 마지막 자기 결정권과 관련이 좀 있게 느껴지나 봐요. 아이들이 옷은 또 입혀주는 대로 입다가도 신발에선 절대 양보 안 하는 게 약간 인간의 본능하고 관련이 있는 걸까요? 우리도 보통 패션 아이템 하면 신발이 좀 중요할 때가 많죠. 저도 나이 먹으면서 좀 그런 생각을 하긴 하는데 아무튼 다나도 아침마다 신발을 굉장히 본인의 의지에 따라서 고르나 봅니다. 어린이집에서 이제 바깥놀이 나가는데도 그날 신고 간 부츠를 신고 나가겠다고 했나 봐요. 그래서 본인이 부츠를 꼭 안고 크게 울었더니 선생님이 부츠를 신으면 넘어질 수 있으니 운동화를 신자고 기분이 풀리고 운동화를 신을 기분이 되면 그때 나오라고 하시며 먼저 나가셨대요. 그 단호함에 아이가 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울음을 그치고 운동화를 신긴 신었는데 그게 그렇게 억울하고 서운하고 그래서 다시 떠올리니 눈시울이 붉어졌나 보더라고요. 이 내용을 알아듣느라 매우 귀를 기울여야 했답니다. 그렇군요. 다나가 이제 2018년생이니까 어쨌든 굉장히 또박또박 정성 들여서 말을 했을 것 같긴 하네요. 그 정도 나이에서 이렇게 긴 얘기를 얼마나 또 양육자분께서 꼼꼼히 들었어야 했을까요? 내가 이제 안 혼나게 행동할 거예요. 다시 웃으면서 이렇게 말하는데 매우 안심이 되더라고요. 해결을 요청한 게 아니라 선생님과의 관계를 저한테 들려준 거였어요. 첫째 아이는 너무나 저의 일부분 같다가 최근에야 점점 개인이 되어가는데 이 아이는 처음부터 분리되어 있는 기분이었어요. 그 모습이 저 같아서 이해가 되면서도 무척 어려웠거든요. 그런데 이날 아이의 태도를 보고 이렇게 두고 지켜보면 되겠다.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면 듣고 엄마 아빠의 이야기가 필요하다면 들려주면서 어렴풋하지만 얘랑은 그렇게 살면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30개월 아기에게도 자기 나름 관계에 대한 생각이 있다는 것을 배웠어요. 저와의 관계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갑자기 궁금해지네요. 라고 이제 제법 습한 여름 날씨예요. 조깅은 가을로 미뤄요 라고 예전에 습한 여름날에 보내주셨던 사연입니다. 네, 소개하면서 읽으면서 많이 공감이 됐습니다. 첫째 아이와는 또 다른 느낌의 둘째 아이, 이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늘 헷갈릴 때가 있어요. 저 스스로도 어쨌든 처음이잖아요. 누구나 다 그렇겠지만 첫째였을 때는 온전히 다 뭐랄까 함몰돼 있어도 됐었잖아요. 그냥 그 온 마음과 온 힘을 다해서 아이와 같이 뭐랄까 커가는 느낌이 스스로에게도 있었는데, 저 스스로에게도 둘째가 태어나면서 다시 그 패턴 혹은 그 루틴이 확 바뀌는 존재 주체가 되더라고요. 둘째 아이가 그러니까 저의 모든 그 쌓아온 커리어들을 아빠 그거 아니야, 아빠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뭐 이렇게 만들어주는 존재가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게 뭐랄까 좀 객체화가 빨리 되는 것 같아요. 아, 약간 분리가 빨리 된달까요? 제가 혼자 생각하는 표현인데, 첫째 아이를 생각하면 안유민 이렇게 한 세 번만 꾹꾹 눌러서 생각하면은 눈물이 나요 이렇게. 근데 풍풍이 이름을 이렇게 꾹꾹 눌러서 하면 웃음이 납니다. 이렇게. 아, 얘는 왜 이렇게 웃길까? 뭐 약간 얘는 도대체 뭘까? 이런 그 풋 하는 웃음이 나요. 근데 약간 허허 이렇게 이게 나중에 아이들이 각자 듣더라도 사랑의 크기나 종류가 다른 것이 아님을 잘 알겠죠. 사랑하는 정도의 차이라든지 뭐 결의 차이가 아닌데 그냥 뭐랄까 눈물이 나고 웃음이 나는 그런 거는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다른 존재고 다른 시기를 함께 했고 다른 것들을 나에게 순차적으로 줬으니까요. 네, 아무튼 아이는 무조건 선생님을 혼내주고 자기를 보호해달라는 그런 말이 아니었네요. 내 선생님이고 내가 알아서 잘 행동할 거다 라는 말을 벌써 하다니요. 정말 대단합니다. 그리고 이런 아이의 태도를 보면서 이렇게 계속 지내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신 김예원 씨의 생각에도 굉장히 공감을 하고요. 생각할 거리가 많은 사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한편 애청자 톤니니님께서도 근황을 전해주셨습니다. 오랜만에 뵙네요. 안녕하세요, 톤니니입니다. 거리두기 4단계와 함께 이제 영영 못 돌아오시는 거 아닌가, 저도 못 돌아가는 거 아닌가 막연히 생각했는데 돌아오셨군요. 네, 톤니니님께서 우리의 그 시삽이신 톤니님께서 지난 사연 말미에 이렇게 이런저런 우아할 팟캐스트 만들어 가시느라 이런저런 고민 많고 힘드실 텐데 너무 걱정 마시라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모든 과정에 늘 함께 하겠습니다. 함께 만드는 방공호니까요. 라고 이렇게 응원을 해주셔서 제가 굉장히 큰 힘이 됐거든요. 하지만 늘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것은 결국에는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는 일이다. 당연한 거죠. 제가 만든 거니까 이제 응원을 받을지언정 제가 다시 어떤 원동력을 만들고 시스템을 만들어서 일어나야 한다. 뭐 이런 생각을 했죠. 내가 책임져야 할 그 삶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도 이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아, 영영 못 돌아오시는 거 아닌가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시삽이시고 애청자이시지만 그렇죠. 제가 힘을 잃으면 결국 하실 수 있는 일이 사실은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제가 그럴까 봐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아이와 함께 많이 있어도 사연을 쓸 모먼트를 잡지 못하는 심신 상태로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모르는 시간들이었네요. 아이들 찍은 사진이 몇 없다는 말씀에 크게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그렇죠. 뭐 많은 분들이 다 다양한 직업군에서 힘드시겠지만 육아하시는 분들도 이 4단계에서 버텨내는 것이 또 예전과는 확실히 다름을 다들 느끼고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뭐랄까 약간 이제 저를 놓기 시작한 것 같아요. 전에는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그래 그래 엄마가 해줄게 모두를 어떻게든 유지하려고 노력했다면 얼마 전에는 어떡하지 엄마 너무 피곤해서 설거지하기 싫어 누워있고 싶어 하면서 밥 먹이고 뻗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밥 먹고 뻗어버렸습니다인데 가로 열고 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밥 먹고 뻗었다라는 표현을 해봤자 그 안에는 먹이는 건 포함이 돼 있는 거죠. 맞습니다. 그랬더니 아이가 누워있는 저를 툭툭 치며 아유 그냥 빨리 해버려 이러더라고요. 흐흐. 근데 그 순간 왠지 모르게 마음이 탁 풀어지면서 편해지더라고요. 친구가 되기 시작하는 느낌? 이제 많이 커서 어린이가 되었기 때문이겠죠? 아, 그렇습니다. 방금 그 다나의 사연하고도 또 비슷한 맥락일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놓아버린다라는 표현에도 굉장히 공감을 많이 하는데요. 첫째 때는 정말 모든 것을 놓지 않겠다라는 말이 굉장히 강했었거든요. 저도 그렇고 아내도 그렇고. 근데 확실해진 건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영역, 그러니까 양육자가 할 수 있는 영역과 아닌 것의 구분은 이제 조금은 알겠더라고요. 어디까지는 내 영역이 아니다라는 거. 그래서 미리 알았으면 더 좋았을까? 라는 생각을 하기는 하는데 뭐 다시 돌아가도 그렇게는 못했을 것 같긴 한데 저는 뭐랄까 성격상이라고 하면 좀 이상한가? 만약에 어떤 책을 읽고 어떤 경험을 많이 그 전에 듣고 나서 우아르 같은 좋은 프로가 이전에 있었어서 많은 분들의 조언을 미리 들었으면 그렇게 안 했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긴 하는데 그래도 그런 미련은 좀 있죠. 그랬기 때문에 지금의 유민이가 있는 거라면 지금의 유민이가 너무 좋은데 그거를 어떻게 안 해? 라는 생각을 하긴 합니다. 그래서 뭐 돌이켜도 그렇게 자신을 놓는 시기는 거의 비슷하게 오지 않을까?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만은 아무튼 이 친구가 되기 시작하는 느낌 그래서 마음 편해지고 아 엄마 빨리 해 아니 뭐 내가 할까 뭐 이런 말까지 하게 되고 이러면 예 친구가 되기 시작한 느낌이 들면 확실히 갑자기 희망 같은 게 생긴달까요? 아 이제 그렇게 힘들진 않을 것 같다. 뭐 그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런 점에서 공감을 해요. 예, 하지만 이제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까지 키우신 양육자분들은 또 이제 이런 얘기를 들으면 흐뭇한 미소를 저 때가 참 좋을 때죠 하면서 이렇게 양육자끼리 서로를 우리를 이렇게 위에서 내려다보고 있진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긴 합니다만 어떤 상황에도 시간은 절대 멈추질 않고 아이는 커가니 이 시간들을 잘 보내야겠다고 4600번째로 다짐해 봅니다. 그럼 모두 건강하시고 다음에 또 사연 쓸게요. 토니니 드림. 네, 이렇게 잊지 않고 시즌2에 맞춰서 또 찾아와 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드립니다. 친구가 되고 또 스스로를 놓기 시작하고 또 다음에는 어떻게 바뀌고 어떻게 뭐가 올지 모르는 우리입니다만 말씀하신 대로 5000번째, 6000번째의 다짐까지도 다 우아알과 함께 해 주시길 바래요. 짧지만 너무 공감이 되는 사연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오늘의 마지막 사연은 굉장히 특별한 분께서 보내주셨습니다. 바로 저희 아내인 홍나리 작가님이 처음으로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인터뷰 직접 나와서 출연도 해주시고 같이 우아알 모니터도 해주시면서 많은 조언을 해주고 계시는 분인데 사실 막상 사연을 직접 써주신 적은 없거든요. 시즌2의 시작을 축하해 주시면서 사연을 써주셨는데 또 같은 집에 사는 파트너이고 같이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 이렇게 아이의 어떤 면을 본인의 관점에서 이렇게 길게 적어서 보내주시니까 또 뭐랄까 느낌이 굉장히 새롭더라고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너무 예쁘지 오늘은 무슨 일이 있었어 너무 웃겼어 예뻤어 대단하다 이런 얘기만 하다가 이렇게 꾹꾹 눌러 담은 편지글을 받아보니까 또 새롭게 엄마의 아이들에 대한 사랑을 느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사연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방송을 들으며 반짝반짝 빛나는 아이들에게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아이를 키우며 내가 약한 대상을 돌보고 있지만 그것은 곧 내가 더 지혜롭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늘 확인하고 있어요. 항상 아이들은 저의 예상과는 다른 행동으로 저를 놀라게 하고 반성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첫째를 쓰다듬고 있을 때 돌쟁이 둘째가 멀리서 보고 부지런히 다가오길래 아, 아이가 나에게 자기도 쓰다듬어 달라고 하는 거겠지? 하고 생각했더니 그게 아니고 자기도 저를 따라서 언니를 쓰다듬는 거예요. 아기가 샘을 내려나 생각하는 것은 어른들의 생각이고 아가는 첫 번째로 엄마처럼 행동하고 싶은 것이 더 먼저였던 것을 깨닫고 좀 놀랐습니다. 맞아요. 어찌 보면 그게 당연한 것인데... 점점점. 앞으로도 아이들을 지레 짐작하지 않아야겠구나 했습니다. 얼마 전에는 이른 아침에 여유가 좀 있어서 7살 첫째 어린이집 가방에 간단히 편지를 써서 몰래 넣었습니다. 요즘 동생 때문에 첫째에게 애정 표현이 혹시 모자라지 않았나 걱정이 되어서요. 사랑해, 재밌고 즐거운 하루 보내렴 이라고 적은 편지를 아이가 발견하면 좋아하겠지 하고 생각하니 저도 기분이 좋았습니다. 오후에 어린이집에서 돌아온 아이와 오늘 엄마 편지 이벤트에 대해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웃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가방에 편지를 여러 개 받아온 거예요. 편지에는 서툰 글씨로 유민아 사랑해, 네가 자랑스러워, 땡땡이가. 유민아 넌 정말 멋져, 넌 못하는 게 없구나, 대단해. 네모네모가. 유민아 너는 훌륭하고 잘 자라고 있단다. 세모세모가. 라고 어른이 하듯이 친구들로부터 칭찬의 말들이 쓰여 있었습니다. 그렇죠. 땡땡이, 네모네모, 세모세모 이렇게 세 아이가 편지를 각각 써서 유민이 가방에 자기들도 넣어준 거군요. 유민이에게 이야기를 들어보니 아이들이 엄마 편지를 보고 영감을 받아서 친구들도 유민이에게 다정하게 편지를 쓰게 되었다고 했어요. 이 삐뚤삐뚤한 글씨에 담긴 다정한 칭찬들이 아이들이 자주 들었고 또 좋아하는 말들이겠구나 생각이 들어 어린 마음들을 투명하게 마주한 기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제 짧은 편지가 이렇게 글을 쓰고 싶은 충동을 불러일으켰다니... 점점점. 이렇게 아이들의 생각과 반응은 어른들의 예상을 뛰어넘지요. 아이와 생활하며 내가 먼저 정해놓은 답 안에서 아이들의 행동을 기다리지 못하고 재촉하지는 않는지 언제나 돌아보게 됩니다. 청취자 여러분들, 아이들의 지혜를 이 방송으로 많이 알려주시고 모두 건강하세요. 라고 홍나리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도 이 그 이벤트를 엄마가 이제 편지를 써서 도시락 편지 같이 넣어준 얘기를 듣긴 들었었는데 이렇게 글로 또 정리를 해주니까 아이들의 마음이 하나하나 살아서 더 느껴지는 것 같아요. 저는 그 편지도 직접 보긴 봤었거든요. 아이들의 삐뚤빼뚤한 글씨. 모르겠어요. 이제 어른들은 이걸 보고 굉장히 감동을 했는데 아이들끼리는 정말 그냥 웃으면서 막 했겠죠. 뭐랄까 약간 놀리듯이 가벼운 마음으로 했겠죠.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 참 이렇게 이뻐 보이는 걸 테고요. 어쨌든 편지를 이렇게 주고 받는 거는 아이가 글을 읽게 되면서 얻게 된 또 하나의 굉장히 기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끔 이제 뭐 띵동 하면서 이렇게 방을 노크한다던가 해서 편지를 전해주고 이런 놀이를 하거든요. 엄마한테도 그렇고 아빠한테도 이렇게 늦게까지 일을 하고 오면은 아빠 힘들었죠? 뭐 이런 편지도 가끔 써주기도 하고요. 저번 때 제가 이제 앨범 디자인 작업을 그 직업으로 하고도 있는데 언젠가 한번 굉장히 늦게까지 그 집에 못 들어가고 새벽에 들어간 적 있어요. 작업실에서 이제 디자인을 완료하기 위해서. 그랬더니 편지가 이렇게 방에 놓여져 있더라고요. 근데 아빠 너무 힘들었지? 엄마가 다 설명해줬어. 다른 사람이 이거는 이렇게 바꿔주고 이 색깔은 이렇게 바꿔달라고 해서 힘들었지 뭐 이렇게 아내가 이제 그 디자인 작업을 설명을 좀 구체적으로 해준다는 게 색깔도 바꿔주세요 글자도 바꿔주세요 뭐 이런 설명을 해줬나 봐요. 그랬더니 그게 이제 굉장히 힘들게 느껴졌나 보더라고요. 그런 게 또 귀엽더라고요. 너무 사랑스럽고 홍나리 씨의 사연 속에서는 또 엄마의 편지를 다 같이 이렇게 읽어보는 그 부분도 좀 귀여운 것 같고요. 유민이가 자랑을 했던지 아니면 아이들이 와서 뭔데 뭔데 하고 구경을 했던지 그걸 같이 이렇게 다 읽어보고 따라했다라는 걸 상상하면 굉장히 귀엽습니다. 저는 이런 거를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이렇게 편지를 써서 몰래 넣어주면 좋아하겠지 이런 생각은 해본 적이 없는데 참 아름다운 결과를 얻어낸 것 같아요. 엄마의 작은 편지 하나가요. 그러니까 가끔 보면은 정말 그런 것 같아요. 뭐 저는 성역할을 딱히 구분 짓진 않습니다만은 그 양육에 있어서 엄마의 역할이 따로 있고 아빠 역할이 따로 있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어요. 물론 이제 초기에 당연히 출산을 엄마가 한 거기 때문에 제가 범접할 수 없는 영역이 있고 또 수유라든가 이런 거는 뭐 명확한 엄마의 역할이긴 합니다만은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는 따로 이렇게 역할을 구분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확실히 제가 못하는 거를 엄마가 하고 있는 거는 분명히 많이 있거든요. 글쎄 그게 여자여서일 수도 있겠죠. 그게 어떤 차별적인 관점에서가 아니라 제가 갖지 못하는 어떠한 호르몬이 제가 갖지 못한 호르몬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 네, 생물학적으로는 뭐 어떤 면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냥 쉬운 말로는 그 아기자기하게 혹은 딱히 규칙을 정해놓지 않는 어떤 놀이들을 하는 걸 종종 보거든요. 그 결국 개인의 성격의 문제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는 뭐 뭘 해서 뭘 하자라는 게 좀 명확하게 정해놓고 자전거를 타고 어딜 가자라든지 어디 가서 뭘 하자 그 곤충을 잡으러 어디로 가서 해보자 모험을 떠나보자 그 굉장히 넓은 가능성을 얘기하더라도 그 형식들이 좀 있거든요. 근데 아내는 뭐랄까 갑자기 놀이를 시작하고 있다거나 갑자기 대화 속에서 장난을 치고 있다거나 혹은 그런 안에서 굉장히 서로 깔깔대고 있다거나 뭐 이런 느낌들이 좀 있어요. 저는 이렇게 막 친구하고도 이렇게 장난을 그 뭐 때리고 장난친다던가 혹은 뭐 놀리고 장난친다던가 이런 걸 좀 별로 안 좋아했거든요. 이게 상관이 있는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내가 못 주는 걸 참 주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 때는 항상 고맙고 좀 신기하고 그런 마음이 듭니다. 다행이라는 생각도 참 많이 들고요. 네, 이렇게 홍나리 씨의 사연까지 함께 했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고요. 사연 보내주신 분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주 사연이 소개되신 분들께는 사계절 그림책에서 보내드리는 서현 작가님의 호라이 호라이라는 책을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호라이 호라이는 간질간질로 유명한 서현 작가님의 최신작이에요. 간질간질 유민이도 굉장히 좋아하면서 봤거든요. 되게 뭐랄까 그림책의 영역이라는 게 사실 굉장히 넓어서 어떻게 보면 만화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동화 같기도 하고 소설 같기도 하고 에세이 같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다 결이 다르잖아요. 제 개인적인 느낌으로는 서현 작가님의 그림책은 뭐랄까 만화를 보는 그 재미진 느낌이 있는 그림책인 것 같아요. 개구쟁이, 개구진, 장꾸, 장난꾸러기의 느낌이 가득한 서현 작가님의 신작 호라이 호라이고요. 제가 그 새롭게 운영하고 있는 인스타 계정 우리 아이가 알려줬어요. 우아할 인스타 계정에 이미지들을 몇 컷 올려놨는데요. 기본적으로는 호라이 호라이가 우리가 흔히 아는 그 계란 후라이가 맞습니다. 계란 후라이의 어떤 모험을 그린 그림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 사연이 소개되신 분들께 보내드릴 거고요. 서현 작가님의 호라이 호라이는 자매품이 있습니다. 그냥 호라이 라는 책도 동시에 출간을 하셨더라고요. 이 책도 사계절 출판사에서 저에게 보내주셨기 때문에 9월 안에 사연이 소개되신 분들께 준비가 돼 있다라는 점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어떤 책들을 선물로 그 달마다 보내드릴 수 있는지를 미리미리 그 전주에 인스타 계정을 통해서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인스타 계정은 우아알 검색하시면 쉽게 찾으실 수 있고요. You My Teacher라는 계정명으로도 검색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많이들 팔로우 해주셔서 새로운 소식들을 확인하시기 바라고요. 사연을 보내주실 이메일 주소도 알려드릴게요. youmyteacher@gmail.com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알파벳 U로 시작하고요. myteacher, M-I-T-E-A-C-H-E-R, 골뱅이, gmail.com. 아이들과의 사랑스러운 이야기들을 다 같이 기록하고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연 많이 많이 보내주시고요. 다음 주는 첫째 유민이의 생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녹음 그 하는 스케줄하고 좀 겹치는 요일이기 때문에 다음 주는 하루 미뤄서 금요일 날 업로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의 생일날 아이의 사랑스러움을 기록하러 나갈 수는 없기 때문에 다음 주만 스케줄을 조금 미뤄서 금요일 날 17일이 되겠죠. 다음 주는 17일 날 업로드가 된다는 점 미리 양해 말씀을 드리고요. 한 주 동안 또 모두들 건강하게 보내시고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은 넌 처음부터 멋졌던 것 같아. 내가 준 게 없을 때부터 더 이상 내 말 듣지 않아도 될지 몰라. 너무 아는 척 그만할게. 너랑 나랑은 너무 좋아해서 화를 내지도 못하겠고 쓸데없는 걱정할 시간 없어. 재밌는 여행을 떠나자. 수 없는 약속을 하고 우린 꿈나라로 떠났지. 엄마 늙지 마 조금 슬픈 약속을 하고 우린 꿈나라로 떠났지.